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의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듣기 전에 오늘도 찬양 한 곡을 같이 듣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일 없이 돌보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씨앗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출발이죠.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체는 결국 그 속에 응축된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드러낸 생명의 형체는 영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농사를 지셨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농사를 지어서 저희 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농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경하기도 하고 또 돕다가 오히려 사고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보면 참 생명이란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벼를 심기 전에 먼저 벽실을 고르죠. 그리고 그 벽실을 그 목판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니까 뿌린다기보다는 잘 정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벽실에서부터 이제 씨앗이 발아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솜털같이 자라나는 것들이 조금 조금씩 커지고 나중에는 벼에다가 그러니까 논에다가 옮겨 심을 정도의 일정한 크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모내기라고 그래서 그때는 아주 잘 정돈된 논에다가 그 일정한 간격으로 벼를 심기 시작하죠. 줄을 이렇게 쫙 대가지고 그 줄에 맞춰가지고 쫙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기운 이 벼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잡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다 뽑아내고 또 바람이 불거나 또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어떤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에 맞게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일정하게 이렇게 물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또 넘어지는 게 있으면 또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쏟다 보면 이제 가을이 오게 되는 거죠. 계곡이 맺혀지고 그것을 이제 나중에 타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벽시에서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나서 논에 심길 정도의 모가 되며 그 모가 어떻게 자라나서 그 수많은 시련에도 저렇게 익어 또 다른 곡식을 낳을 수 있을까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앗으로부터 시작되어 결실에 이르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자 법칙이죠. 생명력을 가진 작은 개체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은 그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그 속성이 드러나고 결국 그 생명력과 잠재력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과 잠재력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법칙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고요. 두 번째는 누룩 비유라고 불려지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다른 개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일맥상통하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생명력,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나타나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겨자씨에 대하여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겨자씨가 정말 세상에서 작은 씨냐, 제일 작냐? 라는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겨자씨를 비유해서 가장 작은 것들을 늘 설명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을 예수님께서 채택하신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생물학적으로 실제로 제일 작은 씨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겨자 씨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1mm라고 얘기하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손가락 끝에 올려놓으면 잘못 숨쉬면 날아갈 것 같은 아주 작은 씨앗이죠. 어쨌든 이 작은 씨앗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라나게 되고 그 자라난 것들이 마치 나무처럼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처럼 컸습니다. 보통이 이제 1.5m에서 2m 정도의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아주 큰 것들은 최대 4m에서 5m까지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무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예를 통하여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자라나 공중의 새들도 와서 집들일 정도로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영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그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퍼져가며 드러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루 서말이 약 40리터가 된다고 그래요. 약 50kg 정도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쌀 사실 때 50kg짜리 사시나요? 식구가 몇 명 안 되시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사시진 않겠죠. 저희는 이제 식구가 조금 있어서 한 40kg짜리, 어떨 때는 50kg짜리도 사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 주석을 보니까 100명에서 150명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누룩을 넣을 때는 얼마나 넣었어요? 40리터의 이 밀가루를 부풀리려면 어느 정도의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밀가루와 빵에 어느 정도 비율이 돼야 이게 부수나 한번 찾아본 거예요. 아마 빵을 만드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부드러운 식빵 만드는 법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죠. 밀가루 한 300g에 이스트가 6g 정도를 넣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대 1 정도의 비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40리터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밀가루가 더 큰 거죠. 누룩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밀가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이 누룩이라는 거죠. 밀가루 전체에 파묻혀 있는 것 같고 그 속에 아주 담겨 있는 것 같지만 반죽을 하고 나면 그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부풀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도록 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누룩이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적지만 오히려 적은 양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는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늘 생명력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생명력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그 한 가정을 부르십니다. 그 전체 인류 속에서 얼마나 작은, 적은 그런 범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끼쳐봐야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겨자씨 하나를 갖고 가로 서말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누룩과 같은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됨이 흘러가게 하여 영향력을 끼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죠. 25년이 흘러야 약속된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 약속된 아들도 결혼해서 한 20년 흘러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속된 아들은 야곱이라는 아들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펼쳐져 보이는 것은 굉장히 작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셔서 그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되게 하시고 그 70명의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곳에서 430년 동안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으로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60만이 굉장히 큰 것 같죠. 그러나 그때 당시 전체 인구로 따져서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당시의 강대국, 그 엄청난 큰 나라로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나라예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는 이 중국과 어떻게 보면 그 밑에 있는 일본 사이에 껴가지고 늘 고통을 당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집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있고 아래는 이집트 쪽에 있는 사람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도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강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 그들의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가족에서 한 부족으로 한 부족에서 한 민족으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은 진정한 복음의 씨앗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력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연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강대한 나라에 늘 침략을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당시도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에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것이고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주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장하셔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마을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변 지역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무슨 큰 일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뜻을 크게 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그리고 그 주변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 펼쳐지신 그 생명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선생들에게 비난받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있었던 모든 삶들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것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일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도 어떻게 끝납니까? 밀란을 일으키게 하였다는 제목과 유대인의 전통을 깨뜨렸다는 그 제목, 신성을 모독했다는 그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게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집으로 들어가서 문 다 걸어 잠그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참된 생명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력을 점점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실제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로마가 다스리던 아주 작은 지역에서 있었던 해프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점점 퍼져갔을 때 그것을 금방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로마가 다스리던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부활의 소망은 로마 전체에 영향을 끼쳤고 로마라는 나라를 바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럽 전체를 바꿨으며 이것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끼쳐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 사람의 영향력, 소수의 영향력을 간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 생명력이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라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아유 나 하나 잘 믿는다고 뭐가 바뀌어? 나 하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나 하나 교회 생활 잘한다고 뭐가 바뀔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현재 수요 예배 시간마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가를 봤는데요. 오가의 내용이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소그룹, 즉 작은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수많은 부흥운동이 아주 작은 소그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큰 교회에서 뭔가 큰 일을 해서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몇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같이 소망하며 함께 애쓰는 그 작은 모임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있었던 부흥과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부흥과 미국에 나타난 대각성 운동과 한국에 있었던 그 모든 부흥 운동이 처음부터 아주 큰 모임에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진 한 사람, 그 생명력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르는 이들의 작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의 모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가 모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생명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은 적은 영이지만 많은 것에 영향을 끼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겨자씨와 같은 생명을 누룩이 되어 찾아 와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누룩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에서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누룩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영향이 뻗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이 펼쳐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직 나는 아닌데. 아, 나는 씨앗이 안 뿌려졌나? 아, 나는 열매를 못 맺나? 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씨앗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농사 얘기도 드렸지만 어떨 때는 아이고 저거 죽었나 보다 싶은 것들도 있어요. 바람이 막 태풍이 막 불어서 벼가 다 자빠지면 아유 저거는 이제 다 썩겠다 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 맺도록 합니다. 우리의 농부 되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력이 결실토록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뿌려주셨기에 우리는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끼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이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영향력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반드시 이 생명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